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초반부 여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8장 전체를 저희가 하루를 통해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포커스가 초점이 한 인물에게 모아집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니라 모세예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잠깐 그 흐름을 끊고 모세에게 집중하는 한 장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모세 뛰어난 리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함정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뛰어난 리더 맞죠. 수십만,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인구를 끌고 광야 생활을 세상에 40년간 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리더이죠.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 모세,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거는 확실히 아시겠죠.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완벽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세의 모자름,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부족함, 모세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모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소위 보완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일종의 어떤 소망 또 은혜가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부족함, 모세의 모자름들을 채워주시고 또 모세를 이렇게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가족이라는
어떤 화두가 등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언자.
조언자.
네, 모세에게 누군가가 조언자로 대두됩니다. 세 번째, 동역자.
동역자.
네,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세를 더 튼튼한 리더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에게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예, 오늘 18장 전체를 볼 텐데 읽지 않았지만 초반부에 보면 모세가 오랜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깐 띄워주시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컸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뭔가 일을 해보겠다 해서 누군가를 때려 죽이죠. 그리고 결국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방랑자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때 희한한 방식으로 우물가 곁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결국 이드로라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소위 대리사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다시 40년쯤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백성에게로 보내시죠.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사실 모세에게 있었던 아내 십보라라는 아내와 또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애굽에 가면 바로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서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냅니다. 장인에게로. 장인에게 가서 친정에 가서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소 하면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탑 리더죠. 이드로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들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어떻게 했던? 돌려보냈던, 예, 모세가 같이 가다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어른께서 이제 아내, 딸이죠.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딸과 또 손자들 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이렇게 마주하는, 재회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보면 이런 장면이 또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예, 이제 모세가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 장인을 맞고 아내를 맞고 아들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이제 어르신이니까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이제 그들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대화의 물꼬가 뻥 터지겠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모세가 소상하게 장인어른과 아내와 아들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제가 다시 끊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열 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열 가지 재앙의 그 기나긴 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야기 또 마라의 쓴물 사건 배가 고파서 줄였는데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신 이야기 아말렉과 싸웠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물론 장인에게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아들들에게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격인 장인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한두 시간에 끝났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밤이 셀 정도로 이야기꽃이 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재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아까 읽어보셨지만 자 모세가 아내와 좀 떨어져 있었다 그랬죠. 오랜만에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코멘트 하세요. 모세 참 좋았겠다. 아내와 아들들이 친정에 가 있었다니. 이걸 웃어야 할지. 예. 그 모든 우리 남정래님들께서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아이들까지 싹 데리고 친정에 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웃음을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그런 느낌. 저도 저희 아내가 네, 아들들을 셋을 데리고 조심스럽네요. 네. 그냥 좋아요. 아주 조용하고 뭐 신경 쓸 거 없고 아주 아주 릴렉스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거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설교 끝나고 이런 것만 기억하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여튼 이제 그런 오랜만에 이제 가족이 재회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가족이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기록을 남겨두었을까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고 할지라도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죠. 근데 그 모든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의 말로 쏘아붙일 때 그때 그런 감정들. 모세가 물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겠죠. 근데 모세의 마음이 정상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오랜만에 생명의 은인이자 자기를 이렇게 건져준 장인어른, 또 아내, 또 아들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모든 대화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모세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용기와 또 평안을 찾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지만 교회 이전에 원래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게 축가가 아니라 특송을 부르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좋아져라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편안해지는, 점점 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우리 아름빛교회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가정 이루어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광야 같은 힘든 삶의 여정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자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여러 가지 썩은 감정, 그간의 힘들고 고됐던 여정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나 이 가족과의 깊고 진한 대화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모세에게도 가족이 필요했다는 거죠.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을 잘 가꾸고 잘 보다듬으면 그 정원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여기 가장들도 계시고 또 아내들도 계신데 부부께서 더욱더 하나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부부께서 더욱더 하나 되셔서 양가의 어르신들을 살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일구어 가시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도 그 가정을 통한 회복 가정을 통한 어떤 충만함, 이런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여일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드로의 반응이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모세가 쏟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자 무엇했다 그러죠? 기뻐했대요. 모세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세상에 모세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은 더 또렷한 거의 준신앙 고백에 그런 해당하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 이제 내가 진짜 알았다.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어떤 걸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신이시구나.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시구나.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신이시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대화가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마 이드로가 여호와, 야훼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쏟아내는 그가 겪었던 일들, 열 가지 재앙과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고초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해가게 하셨는지 이 모든 스토리를 들으면서 거의 신앙인에 준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모든 경험과 심지어 간증이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존적으로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예배하시는데 때로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을 주신다. 그것을 통해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확대하면 우리 지인 중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가까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물론 이런 좀 아픈 말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 믿는 가족,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은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초를 이드로에게 토해냈을 때 그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드로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찾아오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시편 73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성도의 삶의 압축본이라고 할 만합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걸 터득하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무엇으로?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끝에 그 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한 아름빛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이 방식으로 이 시편 73편 28절의 방식으로 영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부의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또렷한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너의 삶을 보니 그대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이런 고백을 토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에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는데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너무 멋진 기록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겁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꼭 알려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에게는, 모든 기성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줄 사명과 특권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꾸만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삶에 그러하셨듯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간증들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교 마치고 이렇게 한 성도님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인사를 나누었어요. 근데 개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중에 이만큼 카톡을 길게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고백을 담아서 보내셨더라고요. 개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셨다고. 저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지금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셨대요. 그래서 개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개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되면, 다 준비가 돼서 채비가 갖춰지면 목사님 초대하고 싶다고, 그 자주 들러주시라고. 그래서 또 우리 저를 이제 레위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레위인을 또 잘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을 거예요. 각 가정에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좀 두려운 이야기가 있죠.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파란 글씨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 중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기록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들,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는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조언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탑 리더였어요. 수십만, 수백만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였는데 그 탁월한 리더에게도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자, 백성은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온종일이란 뜻이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딱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민센터 가셨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창구 직원이 한 명인 거예요. 모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쭉 줄 서 있고 번호표를 들고 달달달 떨고 있는 거죠. 이거 내 순서는 언제 오나. 딱 그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모두 보고 온종일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네는 시작.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네,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 창구 직원 혼자 두고 일하는 그 주민센터처럼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일을 하냐? 백성은 저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이제 이드로가 딱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모세가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굴 아직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여쭐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꼼꼼히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갑니다. 15절 여기서부터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모세 선생님.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백성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 시작.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글씨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읽었지만 보십시오.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모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모세 선생님께 가자 해서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럼 그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모세가 일일이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 이거 이런 식, 당신은 이런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당신은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 그런 거를 늘 중재하는 역할을, 판결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맨 윗줄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인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이 늘 있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갔는데 이렇게 선반 위에 과자가 세 봉지 놓여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저녁에 갔더니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내가 침울해 해요. 과자를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큰형한테 가서 물었죠. 내 과자 못 봤어? 네, 못 봤대요. 난 내 것만 먹었대요. 둘째한테 가서 물은 겁니다. 내 과자 못 봤어? 못 봤는데 근데 나 두 개 먹었어. 둘째가 그런 거예요. 있으니까 한 봉지는 성이 안 차서 두 개를 표현이 좀 센데 낼름 이제 했다는 거죠. 셋째가 이제 풀이 죽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전 목요일에 제가 그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29 목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과 만나 뵙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 간식이 먹다 남은 간식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라빵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들들 생각이 나니까 세 개를 들고 집에 왔어요. 똑같은 선반에 쫘라락 깔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씩 먹으라고 세 개를 깔아놨어요. 저녁에 갔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는 둘째가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자기는 빵을 못 먹었다고. 형 먹었냐고. 근데 나는, 아, 나는 내 것만 가져갔어. 저희 첫째는 이제 동생들이 하도 치대니까 늘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딱 가져서 자기 방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둘째, 셋째 몫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둘째는 안 먹었는데 빵이 없어진 거죠. 셋째한테, 막내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먹었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째가 막 소위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그 빵 하나로 그렇게 싸워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집에 갔는데 막내가 그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빵을 또 먹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누구 거야 했더니 둘째 형 거 뺏어 먹는 거라고. 자기가 숨겼다가 복수하는 거라고. 얼마 전에 내 과자 먹지 않았냐고.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셋인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재판하다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3부 때 이제 요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올릴 텐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성도님들 싸우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다투시면 저 정말 힘듭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혀가 꼬이네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세가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드로가 좀 개입을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근데 오늘 개역개정에 보면 옳지 않네 번역하거든요. 옳지 않네. 근데 사실 옳지 않네라는 번역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네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토브.
로토브.
자, 로토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는 부정어예요. 뭐뭐이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토브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시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가 아니라 로가 붙었으니까 좋지 않다. 이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딱 두 번 나옵니다. 좋지 않다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처음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묻는 배필 여성을 만드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진력하며 일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너 혼자 그렇게 일하는 게 좋지 않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구하도록 해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라. 결국 뭘 알려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코멘트를 하는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다가는 그렇게 창구 직원, 혼자 있는 창구 직원처럼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내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것세. 백성은 백성대로 짜증나서 지치고 모세는 모세대로 번아웃이 와서 지치는 거죠.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이렇게 이제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며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요.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모세가 집중해야 될 것을 먼저 일러줍니다. 2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모세가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 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기준을 세워줘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율해 가야 되는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밑그림을, 틀을 좀 잡아주는 일에 모세 당신은 집중하도록 해라. 자네는 집중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이외에 세워라.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가 조언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진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만 모세 네가 맡도록 해라. 그래야 이게 피차 간에 일이 쉽게 돌아갈 거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요. 이 조언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대로 행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내용에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모세는 탁월한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진짜 탁월한 리더였던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탁월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그의 어떤 지성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홀로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드로의 그 조언의 방식도 되게 좀 신중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앉아 있고 백성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한 게 아니라 온종일 지켜보고 나서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모세의 삶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매우 매우 적절한 방식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 하면서 당신도 지칠 거고 백성들도 지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아주 지혜롭게 제안을 했던 거죠. 조언을 했던 겁니다. 이드로도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모세는 그것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아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아주 귀한 조언이구나. 자기가 수십만 수백만을 이끄는 리더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리더가 될수록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난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실 때 제가 물론 이야기 듣고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말씀 외우면서 기도해드리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지막 신방의 마지막 대목에 가끔 이런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이야기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분에게 저에게 지금 나눠주셨던 이야기 모두 다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아주아주 아주 적절한 아주아주 아주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방을 끝낼 때가 꽤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면 정말 필요한 이야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조언, 지혜가 필요해서 갔는데 그냥 뭐 대충대충 이야기 듣고 하지 않으시겠죠. 너무나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신방을 매듭질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성경은 사실 이 들음에 대해서 무척 강조합니다. 들음.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지혜의 왕이죠.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것은 약간 이게 의역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구했던 것은요,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 레브. 레브는 마음이고요. 쇼메아. 쇼메아. 샤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실제로 그 솔로몬의 치아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인네가 한 아이를 앞세우고 왔습니다. 그 양쪽의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나니까 그 끝에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가 생겼던 거죠. 아이를 갈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친엄마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 아이를 살리고 저 여인네에게 주라고. 진짜 엄마니까. 그런 지혜가 생겨났던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위치시키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구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런 평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할 때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탁월하게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상당히 센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잘 듣고 잘 따라갈 때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너를 지켜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언에 시작.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탈무드에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경구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탁월한 리더였지만 이드로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드로를 통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탁월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네,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결국 모세가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계기로 바꾸셔서 모세 옆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소위 면모가 갖춰지는 거죠. 공동체의 질서와 구조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을 또 세워서 아 내가 혼자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일이어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귀한 인물들을 세워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4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딱 염두에 두고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빛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보다 이 일에 더 마음을 두시고 먼저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순종하셨던 그런 순장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아름빛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영혼들을 섬겨주고 계셔서 아름빛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름빛교회를 섬겨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가정의 주부로,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가정의 주부로 아내이자 엄마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혼자선 갈 수 없어요. 하물며 직장에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일꾼들을 세우는 대목만 마지막으로 한 꼭지 살펴볼 텐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원문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세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이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이런데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예,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최고가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충성스럽습니다. 이게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각각 다른 번역이에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모든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뒤에 따르는 묘사가 이렇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에 가면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말인데요.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인데요. 성벽이 다 완공된 후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을 뽑고,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 하나니 하나냐 두 사람을 픽해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대요.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딱 뽑은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냐는,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네, 이 하나냐라는 인물에 대해서 딱 그 픽을 당한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근데 그 뒤에 수식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사람이 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 진력하죠. 그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형제님들께서, 또 각 가정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매듭들이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름빛교회가 이제 10월이 되면 교회가 설립된 지 3년 반이 됩니다. 저희 교회 위에 상회기관으로 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성남노회라는 곳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근데 노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제 아름빛교회를 비롯한 우리 29개 교회가 대부분 교회의 어떤 그런 볼륨들이 갖춰졌으니 이제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도록 해라,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제 사실은 순장님들이 사실 장로님 역할을 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교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워서 이제 저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이제 조직교회로 이렇게 세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세워지는 중직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소상한 좀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잡히면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 오늘 살펴봤는데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족을 붙여주시고 조언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의 앞날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또 감당해 가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분명 탁월한 리더였지만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가족을 붙여주시고 조언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탄탄한 리더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일상의 사명자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각가정의 자녀들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눈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 삶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에 눈뜨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자녀들과 청년들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모세의 삶을 채우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은혜를 구합시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때로는 신적인 은혜와 어떤 강력한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 대목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특별한 메시지들, 교훈들, 도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모세와 같은 일상 속에 뿌림받은 흩뿌림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영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버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탁월한 리더였음이 분명하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가지 인간관계 속에 부침도 있었습니다. 때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해 혼자서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만족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위로받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모세에게 시의적절한 좋은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삶에도 좋은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건실하게 저의 인생이 펼쳐졌고 모세의 삶에도 큰 짐이 덜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 걸음을 떼어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비교의 모든 성도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체험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돕는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과 모든 아버지 일상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신 사실을 발견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한 형통회복이 흘러가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각 가정의 가장들 위에 치열한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여성들의 간구와 소원 위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과 청년들 위에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